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한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의 망대입니다. 요셉의 망대입니다. 선교의 큰 흐름이 오늘로 시작됩니다. 나의 지역에 1천 망대를 세워라. 내 지역에 1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요셉의 망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의 망대를, 먼저 내 안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좀 참고하실 것은, 이번 올해 이 봄부터 여름을 지나면서 이 사단의 실존, 사단의 실체, 이 사단의 역사, 영적인 세계 이런 부분들을 좀 체감을 하셨으면 합니다. 늘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사단이 살아있구나. 역사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매 순간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같이 있는데 잘 못 느낍니다. 반대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육신을 가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자꾸 까먹게 되는데 사단이 막 극명하게 방해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결단을 하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발견할 때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이 사실을 체화하고 체득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혼자였습니다. 팔렸죠.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혼자 그 어린 나이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고생이었죠. 고난이었고 창피한 인생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렸으니까요. 팔린 정도가 아니라 누명 쓰고 성폭행 혹은 성범죄 미수자로 감옥까지 갔으니까요. 거의 인생의 절망의 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미리 응답이었어요. 같은 현장이도 다르게 볼 수 있었던 것, 그가 망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기도입니다. 요셉의 기도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기도에 대한 300%가 준비되어 있었죠. 기도는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삶의 리듬이었어요. 기도의 리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도 이 생체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면역력도 생기게 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 삶의 리듬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리듬을 타야 됩니다. 산업선교에서 이 우리 삶 속에 기도가 점령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점령되다.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새벽기도 나오셔서 잠시 기도하고 또 삶의 현장 가면 다 까먹고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그러다가 또 문득 문제를 당하면 아 맞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어쩌면 기도의 분위기 속에 그렇게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루 전체가 기도가 연속되는 상태. 우리 그렇게 들었던 24시입니다. 군대가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군대의 통솔을 받게 됩니다. 기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점령하면 나의 일도 인간관계도 어떠한 판단, 선택, 심지어 내 감정, 상처까지도 기도의 흐름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삼집중을 통해 기도의 300%로 들어가자는 거죠. 기도의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게 무슨 광고 문구나 우리 뭐 슬로건 같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과학이죠. 뇌과학 용어 중에 신경가소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소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물체에, 여기 이제 물병 같은 플라스틱에 열이나 압력을 가하면 변형되잖아요. 우리 물 다 마시고 이거 찌그러뜨려서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게 가소성이에요. 변한다는 거죠. 근데 신경가소성은 뭐냐? 우리 뇌에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뇌가 바뀐다는 거죠. 우리 뇌는 하루에 처리하는 이 용량, 정보를 처리하는 양이 책으로 치면 4,100만 페이지랍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우리 뇌가 하루에 4,100만 페이지가 되는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네피림 문화가 나와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정보가 되어서 나의 뇌를 변형시키고 있어요. 내 뇌가 계속 상처를 받는다. 절망한다. 왜? 그래서 어떤 일을 대해도 막 부정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부터 찾아내는 거. 점점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반대로 뭐 무조건 잘 된다고 막 낙천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허황되게 되죠. 뜬구름 잡게 됩니다. 허풍쟁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망대를 세워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뇌를 재창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인 이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 실컷 하고 언약 붙잡고 미션 발견한 뒤에 집에 가서 불신앙하거든요. 직장 가서 불평불만하거든요. 그게 내가 돼요. 이게 하루 이틀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반복되어서 껍데기만 하나님 자녀이고 내 속에는 자꾸 흑암의 망대, 네피림의 망대를 쌓아가는 거죠. 오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렸어요. 이거 우리 지금 수십 년째 말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믿으셔야 돼요. 뇌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미리 응답을 갖고 있었어요. 언약이 먼저인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먼저인 자에게는 어떤 환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응답을 미리 가지고 있냐.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를 향해 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2, 3, 7, 5천 종족 관계가 있는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5천 종족 놓치면 저희는 어쩌면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2, 3, 7만 관심 가지고 있을 때 5천 종족까지 지금 가졌는데 온세대 예배 때 우리 박유현 목사님 미전도 종족 복음이 2%도 안 들어간 나라 그중에 최전방 0.1%도 안 되는 나라가 지구 절반 이상이잖아요. 관심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역사는 악한 사탄, 네피림 문화가 전 세계를 순식간에 장악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로 전쟁을 해 주셔야 돼요. 아, 우리 어린애들 알아서 선교하겠지. 크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배경을 깔아주시고 망대를 세워주세요. 우리 후대들이 선교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기도로서 함께 싸워주셔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선교를 이행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미 이 축복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캠프입니다. 요셉의 캠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시즌이 되면 캠프를 하죠. 기도가 24시이듯 캠프는 그냥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캠프가 돼야 돼요. 뭐 어떤 기간이 되어서 하고 또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11절에 기도 캠프입니다. 형들은 시기했죠. 질투했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은 그 자리에서 기도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또 모함,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와도 기도의 리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망대를 세운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삶의, 그 인생의, 신앙의 그 리듬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거죠. 뭔가 응답이 오면 막 들떠서 기뻐서 막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고 좀 시련과 문제가 오면 숨고 피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 캠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대요. 그걸 요셉이 알았겠죠. 아버지의 뇌 속에 망대가 서는 것을 그 아들 요셉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붙잡은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아마 요셉은 누렸을 겁니다. 기도 캠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현장 캠프입니다. 현장 캠프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자리가 현장 캠프가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죠.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 현장 보디발의 집은 경제를 배우고 또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좋은 배움의 터가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장이 캠프 현장이죠.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 내가 있는 자리가 그곳이 선교지다. 선교지에서 무슨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당연히 음식도 안 맞고 날씨도 안 맞고 사람들도 안 맞고 언어도 안 통하고 힘들죠. 그런데 그 현장이 선교지예요. 그 현장에서 캠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모든 삶 마음에 안 드시죠? 당연히 안 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 신 악한 사탄이 임금으로 있는 이 나라에서 맞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왜 기대해서 실망하십니까? 상처받으십니까? 처음부터 안 맞습니다. 불신자하고 어떻게 대화가 통합니까? 살려야 될 존재인데 지금 계신 그 업, 사업, 산업, 직업, 현장 캠프, 선교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피할 자리가 아니라 살려야 될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사건 캠프입니다. 노예만 해도 짜증나는데 누명까지 쓰게 되죠. 감옥에 갑니다. 아마 가장 억울한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사건 캠프가 됩니다. 요셉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미션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있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길 거다. 400년 동안. 그들은 그 이방은 네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힐 거다. 그리고 나서 네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살아있었으니까 요셉에게 말했을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감옥에 가면서 어쩌면 아, 이방의 객이 된다더니 이게 시작인가? 400년 뒤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데 맞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미션을 잡아야겠구나 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미션 잡은 자에게는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열립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무너지는 자와 더 견고히 서는 자, 응답받는 자가 바로 이 사건을 캠프로 바꾸냐, 바꾸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일터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터질 겁니다. 캠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41장 38절 응답 캠프입니다. 바로가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요셉은 총리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뭐 어디 지원한 것도 아닙니다. 총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응답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거죠.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미션을 발견한 자에게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받죠. 총회를 통해서 교회로 이어지고 나에게로 옵니다. 교단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 나에게 옵니다. 로고스가 내게 레마가 되는 나에게 주는 그 말씀, 그 언약, 목숨처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교 기간을 두고도 우리 교단이 하고자 하는 선교,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선교, 그 속에서 나의 선교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혹은 퍼포먼스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메시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부터 하십니다. 말하시고 성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신명기에 지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듣고 행하라, 듣고 지키라. 그런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지키는 자에게 들리게 하신다는 뜻을 역순으로 말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아, 이해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들리게 하신다는 말을 역순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교 이루게 하옵소서,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그거 붙잡고 미션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그게 캠프죠. 마지막으로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이후 캠프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본격적인 선교 캠프를 했습니다. 형들에게 말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팔린 게 아니에요. 보내진 겁니다. 파송된 것이죠. 요셉에게 이것이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평생의 언약이 되었죠. 고난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선교사가 된 것이죠. 가족이 살아났고 애굽이 살아났고 전 세계가 쌀을 사러 왔습니다. 토지법을 세우고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형들은 17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또다시 목숨을 구걸하러 와요. 요셉은 또 한 번 웁니다. 아마 처음 형을 만났을 때의 눈물과 다른 눈물이었겠죠. 평생 캠프를 하고 살아가는 요셉의 눈에 형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였겠습니까? 형들과 같은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오셨는데 굳이 왜 그렇게 또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사건마다 막 휘말려서 사단의 노예가 되십니까? 정말 기도, 그 기도 속에서 망대 세우시고 캠프하세요. 우리 강단에 흘러오는 메시지를 목숨처럼 붙잡고 미션 발견하셔서 잘 이행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제는 발판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기도 캠프 시작하시고 이웃 캠프까지 가셔서 선교에 주역되시기를. 정말 특별히 약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실체를 낱낱이 보면 볼수록 주신 강단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욱더 선명해질 겁니다.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